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랜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네, 자리 앉으시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에베소 사장 6절과 1절 말씀을 가지고 큰 주제 가운데서는 교회의 합의를 위하여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고, 그 안에서 소제목을 이제 하나는 콜링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캐릭터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 하면은 이게 안 보고도 외워야 될 정도로 많이 하고 있는데, 저도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이게. 네, 이게 바울의 문제인지 제 문제인지 알 수가 없는데, 바울 서신의 말들을 좀 안 외워지는 특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그 안에 있는 내용이 너무 저희들에게 깊이 많이 와닿았습니다, 사실. 네, 어떻게 평안 가운데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잃어갈 건가. 그 첫 번째가 정말 중요한 게 부르심이었다는 거예요. 부르심, 우리 세 가지에 대한 부르심을 같이 나눴는데 기억나시나 모르겠어요. 첫 번째 부르심은 구원으로의 부르심. 두 번째 부르심은 성화, 거룩의 부르심. 세 번째는 영화의 부르심이에요. 그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하는데, 특별히 그런 부르심 가운데 무엇보다도 외적인 것보다도 먼저 우리 내면의 변화를 먼저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하나 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우리의 성품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성품을 같이 나누냐면 2절과 3절에서 먼저는 겸손해야 되고 젠틀맨, 온유해야 되고 그리고 오래 참아야 되고 또 사랑해야 되고 또 평안 가운데 서로 섬기는 모습을 이야기했습니다. 네, 어떠한 겸손인지 기억나십니까? 근데 그리스도인의 겸손은 다른 사람들은 그냥 윗사람을 존중하고 어떤 뭐 문화적으로 그리고 어떤 뭐 교육을 받아서 그러한 겸손도 있을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겸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것에 더하는 것도 아니고 덜하는 것도 아니고 그 말씀 그대로 행하는 것. 사실 그게 가장 중요한 겸손의 조건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게 해야만 내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객관적으로 보고 다른 사람도 비판이나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 자신을 보는 시간이죠. 겸손 자체가. 그리고 온유는 어떠한 기준으로 온유를 한다고 기억나십니까? 네, 그게 오래돼서 온유함 이야기할 때 중요했던 것은 온유함을 이야기할 때 이 온유라는 단어를 하나님께 쓰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원래 종들에게만 사용했던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네, 종들처럼 주인에게 온전한 순종과 그리고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이렇게 바친다는 의미에서 온유를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젠틀맨의 의미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거보다 더 뛰어난 젠틀함이 있어요. 거기에는 내 자신의 어떤 욱하는 마음도 없고요. 자격 프라이드도 거기 담겨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처럼 그렇게 온유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오래 참음 기준이 뭐였습니까? 오래 참음의 기준. 내가 갖고 있는 오래 참음인가요? 내가 이 정도 참으면 됐지 완성하는 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우리에게 정말 오래 참음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의 살아있음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오래 참음이라 생각할 때는 인간이 갖고 있는 짧은 터널, 인생의 오래 참음을 우리는 보통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정도의 인간의 쇼텀, 사라질 그 정도의 참음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영원함, 그 본성의 오래 참음을 가지고 우리 보고 오래 참음을 유지하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또 사랑은 어떠한 조건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사랑은 뭐뭐뭐지 필요하죠. 역시 한국인들이네요. 그렇죠? 미국 사람들 같았으면 다들 이야기하고 그랬을 텐데 사랑 이야기할 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을 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해서 그 다음에 그를 자유롭게 온전하게 혼자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게 살아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걸 사랑이라고 말했는데 그 가운데 네 가지 요건들이 우리가 필요하다고 서로 다뤘습니다. 첫 번째는 caring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responsibility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respect가 필요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더 많이 하는 knowledge가 필요하다. intelligence가 필요하다. 네, 이러한 것들을 통하여 우리의 성품을 만들어 가는 거예요. 그러한 성품을 만들어 가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성품이 실질적으로 잘 되지가 않는 거죠. 살아보면 아시겠지만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게 이게 굉장히 네, 저도 지금까지 계속 노력하지만 잘 되진 않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 한계만큼만 하게 되겠지 그 한계를 잡고 네, 벗어나지는 못하고 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는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자꾸 넘어서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나의 모습을 네, 보게 됩니다.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절망과 좌절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 꺾으시고 나를 의지하라고 하나님 자꾸 우리를 코너 가운데 그리고 그 프레셔를 계속 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 무엇을 해야 되냐? 나를 붙잡던 걸 손을 놔야 되고 하나님 손을 그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손 붙잡지 않을 때까지 프레셔가 계속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입니다.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말로만 나는 그렇게 나 바르게 살고요, 나는 온유하고 나 자비롭고요, 오래 참고요, 말로만 해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그렇게 말로만 하는 것을 우리는 가식이라고 이야기하며 그거를 거짓된 네. 거짓이라고 거짓된 사람이라고 위선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 나는 그렇게 할 거야. 나는 하고 싶어. 네. 네. I desire. 여러분 디자이너를 갖고 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지나요? 그래서 안 되죠,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디자이너가 아니라 우리에게 워크 아웃을 요구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내가 원하는 걸서 끝나는 게 아니라 워크 아웃을 요구하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우리 안에 인사이드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하는 비전도 주셨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지 않고 코오퍼레이트 협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인사이드에서 그것이 워크 아웃 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 교회는 특별히 우리 남성 친구들께서 짐을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몸짱들이 저희 교회 많습니다. 다들 이렇게 큰 옷을 입고 다녀서 안 보여서 그렇지 다 몸짱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몸이 너무너무 좋아지고 싶다고 디자이어만 하고 있어요. 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제 몸이 갑자기 쉐이프 됩니까? 네, 되지 않죠, 그죠? 실질적으로 보여요. 네, 집에 가가지고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되고 막 무거운 거 들고 막 네? 열심히 해야 돼요. 네, 저도 지금 제가 72kg를 유지하려고 엄청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지금 75밖에 유지를 못하고 있는데 이게 5파운드 이제 6파운드가 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음먹은 대로 여기 올 때 제가 72.4였어요 예, 제가 요즘 얼굴이 좀 부어 보이잖아요. 아, 여러분들 사랑을 받아서 이렇게 됐는데 예, 이거 제가 디자이너를 계속 갖고 있어요. 근데 이게 몸이 유지가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워크아웃을 해야 돼요. 집에 가야 돼요. 이러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몸만 그렇게 하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켜서 하나 된 모습이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여러분에게 스피리추얼 짐을 여러분이 주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짐이 있어요. 영적인 체육관이 있어요. 그게 우리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디자이어를 요구하는 게 아니라 뭘 요구한다? 워크 아웃을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능력을 워크 아웃시키길 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하나 변화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Welcome to Spiritual Gym. 네. 고난입니다. 다른 이야기로 하면 그것이. 고난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킬 수밖에 없는 네. 훈련시키려고 하는 Spiritual Gym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성품과 지금 고난에 대해서 같이 네,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성품을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갈 것인가. 첫 번째 같이 나눴던 건 뭐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이 우리의 인격을 가다듬어가는 축복의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 축복의 장소. 그것을 잊지 말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는 이 고난과 인내 가운데 우리의 성품을 그리스도를 향해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닮아가게 하는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를 하나님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는 않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처럼 결단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내가 주어지는 지위 가운데 나 혼자를 위해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가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의 공동체 가운데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 세워가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유지할 건가 먼저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택이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선택을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 너가 선택했으니 내가 너를 잘하도록 내가 만들어줄게 하면서 스피리추얼 짐 고난 가운데 우리를 두신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디서플린만 가지고 자면 제일 좋겠죠. 네, 고난이 좀 적게 내가 훈련하고 네, 그렇게 잘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고난과 인내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키게 하셨다는 것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이 신실하심을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드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나눴는데 고난만 하나님 주시지 않고 더욱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시작한 일이고 내가 너를 과정 가운데 이끌고 내가 너를 결과까지 이끌어 가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변하시지 않는 분이에요. 우리처럼 마음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에 대해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거룩함 가운데 변화시키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분이에요. 그 신실함을 우리가 붙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의지해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네. 하나님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시겠어요? 그 고난 가운데 네가 해결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스스로가 깨닫고 더 이상 나를 붙잡고 있는 거 손 놓고 이제 나의 신실함을 붙잡으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나를 붙잡고 있는지 있는 겁니다. 그거를 손을 놓을 때까지 고난은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래서 이 고난과 시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필리만 씨와 폴 브랜드라는 박사가 쓴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선물이에요. Gift, I don't want. 나는 이 선물을 원하지 않아요. 뭐냐면 이 폴 브랜드라는 이 박사님이 아버지가 원래 인도 선교사님이셨고 특별히 거기에 나병 환자를 고치는 곳에 선교 생활을 늘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도 나병 환자가 되고 난 뒤에 깨달은 글을 거기에 쓴 겁니다. 선교의 현장에 대한 글과 그리고 자기가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고 진찰했는지 그 글을 거기다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마지막에 정의를 했습니다. 고통이 생명이다. 생명이 고통이다. 고통이 생명이고 생명이 고통이다. 인생이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만 자기가 살아있음을 알게 된다는 걸 고백한 겁니다. 자기가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처음엔 그걸 몰랐다. 자기는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선교 사역을 하는 거 갔을 그 곳에 따라갔을 때 자기가 가장 두려워했던 건 그거였던 나도 그 병에 걸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정말 정말 조심을 많이 했는데 결국은 그가 걸렸고 신경이 이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 걸 보고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경이 느껴지지 않고 내가 아픔을 느끼지 못하고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그것을 보고 내가 죽어있다는 걸 그때 깨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이 어떻게 보면 나를 살리고 움직이고 하는 모티베이션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폴 그랜트 박사가 이것을 깨닫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했냐면 불행은 우리가 느끼는 상처 육체적이든 정서적이든 그 상처에 의해서 더욱더 악화됩니다. 하지만 우리의 중추신경계의 고통감지장치는 개인과 사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정말 귀중한 경고, 신호를 계속 줍니다. 근데 아픔이 오면 힘들죠. 괴롭죠. 그렇지만 그 아픔이 있을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살릴 수 있는 이 신호 장치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늘 평안한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저희 교회에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 살아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은 삶에 있어서 계속 나는 고통이 있고 뭔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살아있는 거예요. 네, 살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괜찮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기뻐하세요. 저는 때때로 제가 가끔은 이제 아수라 백작인가 맨날 이쪽은 웃고 이쪽은 울고 할 때가 있어요. 네. 하나님 분명히 이걸 알고 있으니까 기쁜데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양면을 갖고 있는 거예요. 야누스처럼. 네. 이쪽은 웃고 이쪽은 울고. 여러분 어떠세요? 양쪽 다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한쪽만 갖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내가 울고 있지만 웃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웃고 있지만 울기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삶이래, 삶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지 않았으면, 허락하지 않았으면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알려주시고 고통의 의미를 알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겁니다. 계속 살려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폴 브랜드 박사가 고통과 고난에 대해서 결론의 말을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세상에서 고통을 싹 없애버릴 권한을 하나님 만약에 나에게 소나게 주어주신다면, 고통을 없앨 수 있는 권한을 주신다면 하나님 저는 그 힘을 쓰지 않을 겁니다. 고통을 없애지 않을 겁니다. 통증을 박탈당한 환자들을 자기가 만나보니 하나님 고통이 인간을 보호해서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게 해준다는 그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고통이 인간을 보호해서 살게 한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만성통증치료센터에서 자기가 늘 보듯이 처치 없이 이 통증을 그냥 방치한다면, 아픔을 방치한다면 네, 그 사람의 몸과 힘과 정신의 기운이 약해지고 그들은 결국은 그 고통이 삶 전체를 지배해서 죽게 되고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대다수는 우리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고통과 그 다음에 너무 많은 것을 느끼는 그 고통, 민감한 고통 사이에서 늘 살아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고통에 있는 것, 그것이 곧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의 현장입니다. 여러분, 그 고난의 현장이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저는 이 고난조차를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걸 기쁨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네. 기독교인의 삶은 역설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역설이에요. 역설. 네. 십자가에 죽음이 있어야만 부활이 있듯이 네. 여러분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된 생명의 존재가 진리되면 역설적으로 십자가 앞에 죽으십니다. 네. Suffering is to be saved. 사도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이야기하기를 고난이란 하나님 나라와 굉장히 중요한 연결점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고난과 하나님 나라가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고난과 영광, 그리고 고난과 환난, 고난과 하나님 나라가 계속 불가분적으로 서로 속해 있습니다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의 말씀에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5절에서 이야기하듯이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무엇이 되었냐면 고난이 주어졌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이기도 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 얼마나 합당한 자로 우리를 만들어가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경험해봐야만 남을 도울 수 있습니다. 자신이 불완전해 봐야만 자신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사람만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어요. 그래야 똑같은 처지에 있고 서로 공감하는 데 그치지 않고 서로 동질감을 느끼고 서로 아픈 가운데 서로 세워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서로를 돌아보게 하고 고난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까닭에 정말 위로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인카네이션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더 많이 공동체로서 이해하는 방법 중에 이거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을까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신이신 분, 하나님이신 분, 그 모든 걸 버리고 우리와 같이 그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고난 가운데 처하고 공동체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최종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내가 무엇을 한다고 말하는데 우리도 그래서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사람과 함께 인카네이션 하십시오. 그 사람과 함께 그 몸을 그냥 입어보십시오. 그러면 알 겁니다. 하나의 공동체를 알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고 싶어요.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난이 우리의 영광과 고난이 우리의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다시 한번 마음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나님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합당한 조건을 우리가 가졌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합당하게 여기심을 얻게 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문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게 되기 위해서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 단어를 공부할 때 이해를 처음에 못했어요. 우리가 합당하게 자격 요건을 맞춰서 행해야지. 아니요. 하나님 합당하게 만들어 가신다고 우리를 수동적 입장에 놔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능동태, 수동태 우리 중고등학교 때 열심히 우리 영어 공부할 때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근데 태라는 의미가 뭡니까? 능동태, 수동태라는 의미입니다. 모양이잖아요. 꿈이잖아요. 근데 그 원래 그거의 의미를 들어가 보면 내가 주체가 돼서 서브젝이 버브를 내가 그걸 핸들링하면 능동태죠, 그죠? 오브젝에 대해서 내가 힘을 가면 근데 내가 가만히 있고 그 힘이 내게 가해지면 수동적인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태라는 거는 능동태, 수동태라는 거는 힘에 대한 문제고 주권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힘과 주권에 대한 문제를 태라고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 힘을 나에게 쓸 건가 다른 사람에게 쓸 건가.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를 만들어가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를 능동적으로 너는 합당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를 네거티브하게 파지티브하게 만들어 놓지 않고 네거티브하게 우리를 패시브한 모습으로 그냥 만들어 오셨다는 거예요. 합당하게 여김을 그렇게 해서 그런 워스티를 우리에게 주시고 난 뒤 하나님이 나를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고난. 네. 고난을 다 겪어보셔서 알겠지만 그게 큰 고래든 작은 고래든 고난에 들어가는 순간 내가 액티브한 행동에서 갑자기 벌써 패시브 행동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견디라.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가시는지를 기대하라고 말씀하셔야 돼요. 여러분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잘못된 길을 내가 행하고 있는데 진리가 아닌 길, 거짓된 길 네.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프레셔가 오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페널티가 오지 않습니다. 페널티가 아니에요. 내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페널티가 오지 않아요. 좋은 겁니까? 페널티가 없다고. 저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내가 우리 어머니 돈을 사금쳐서 내가 마음껏 써야지 하고 훔쳤어요. 어머니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제재를 안 하셨어요. 근데 한 번 걸고 두 번 걸고 하늘 놔두시더라고요. 세 번째는 무지하게 맞았어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네 시간 동안 맞았고요. 네. 때리다가 그게 이 핏자루가 부러질 정도로 맞았어요. 네. 중학교 때. 근데 그때는 사실 원망의 마음도 좀 있었어요. 뭐 이렇게까지 할 길이니까. 내가 좀 미리 좀 갖다 썼다고 그랬으니 어차피 내 돈 될 거. 이런 마음도 됐죠. 네. 어차피 내 돈 될 거. 저 미리 좀 땡겼었는데 뭐 그럴 것 같다면. 예, 네, 근데 그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돌아서 생각해보면 잘못된 길에 있는데 제재를 과하지 않고 디서플린이 없다면 정말 잘못됐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에 읽어보면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1장 20절 이하로 쭉 나오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이 너 그렇게 살아하고 유기 처분된 사람들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영광과 변화시켰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지 않고 바르게 살아가지 않는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을 끊으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를 어려운 말로 유기처분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기견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유기견처럼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뭔가 인생이 잘 풀린다 조심하시고 절대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계속해서 한 주간 동안 요나서를 계속 묵상했는데 요나의 행동이 그런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이 요나에게 부탁한 게 뭐예요? 너 적국인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이 죽지 않고 살아오도록 해라. 요나가 자기 이스라엘 백성이고 이스라엘 선지자니까 하나님 나는 내 적국이 잘 되는 거 절대 볼 수 없어요 하고서 반대하고 여호와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럴 때 요나의 그때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지 않으세요. 막아가지고 야 이놈아 그렇게 하면 안 돼. 가야지. 내 말을 잘 들어야지.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길을 막 다 열어드리는 거예요. 딱 내려갔는데 욕바에 갔더니 갑자기 배가 딱 있어. 우와 다시 쓰가는 거예요. 신났죠. 그때 타자마자 잘 떠났죠. 야 하나님 사요나라. 하나님 난 절대 하나님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하나님. 네, 하나님 하나님께 다치고 저는 재단들을 쌀 때니까 괜찮습니다. 그러고 가시죠. 그럼 밑으로 더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고 내려가서 마음 편하게 잠을 자는 겁니다. 하나님인데 요나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환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거기서만 끝났다면 요나는 버림받을 인생이 될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 지금 내가 하나님 뜻에 살아가지 않는 것 같고 옳지 않은 거 내가 분명히 살아가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정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요나처럼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죽음에 막 이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얼른 들어오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격이 강직하지 않고 성격 개파하고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말로 안 되니까 한 번씩 앉으세요. 그럼 어깨 이게 부러지고 일이 한번 앉아서 막 무릎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진짜 말 안 드니까. 네, 그렇게 맞기 전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실 때 돌아와요. 네, 돌아오시면 서퍼링을 왜 주겠어요. 그거를 빨리 깨달으려고 서퍼링 주신다니까.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내가 법도 가운데 다른 길을 걸어가지 않는데 아무 일도 없다. 그럼 안 됩니다. 분명히 뭔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돌아오게 하고 요나를 또 죽음 가운데 물고 배 속에 그 가운데 두시고 두셔서 거기 보면 근데 요나서 2장에 보면 거기 어떤 표현들이 다 계속 있냐면요. 해산물이 나를 감싸고 파도가 나를 감싸고 그다음에 이 크다는 산이 나를 짓누르고 거기 보면 완전히 감싸고 짓누르고 이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건지셨다라고 얘기하는데 구원이라는 말 원래 구원이라는 말이 풀어 헤치다라는 뜻입니다. 야시아라는 단어가 야시아라는 풀어 헤치다예요. 예수아라는 단어.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막 올가맨 그것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한 고통을 통해 깨달았을 때 이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서 나의 짐을 다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무게를 다 내려놓을 겁니다. 네. 믿으시고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잡고 나가십시오. 그밖에 없어요. 다.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함을 주는데 첫 번째 유익이 우리의 믿음이 정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순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고난을 통하여 연단되어서 주님 옆에서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 위해 우리의 믿음을 정순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가운데 두신다는 겁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여러분 욥기 좋아하시죠? 욥기의 주제가 뭐죠? 이걸 말을 할까 말까. 아 이런 표정인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욥기 주제가 뭐예요? 서프링이잖아요. 아, 이 말을 너무 계시라고 그렇게? 난 고난 너무 싫어. 네. 네, 욥기 주제 서프링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37장까지가 욥기 주제가 서프링입니다. 38장 이후로는 그게 아니에요. 욥기 주제는 우리가 물론 믿는 자들이 당하는 고난이지만 더 깊이 들어가보면 고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끝에, 고난 끝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서 욥기에게 너는 장부처럼 허리를 둘리고 담대하게 내 앞에 서서 내가 물어보는 거에 대해 답을 하라 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 모습이에요. 서퍼링이 욥기의 주제가 아니라 그 서퍼링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루고 운행하고 붙잡고 여전히 살아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가에 대한 서버리니티를 욥기의 주제로 합니다. 서퍼링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서퍼링을 통하여 어디로 가야 돼? 서버리니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두었던 삶인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서퍼링을 주신다는 겁니다. 욥기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욥기 앞에만 읽고 실망하면 안 됩니다. 와, 나의 인생은 하나님, 나 이렇게밖에 없는 겁니까? 난 맨날 고통이고, 예, 집에 들어가도 고통, 집 밖에 나와도 고통, 사람 만나도 고통, 안 만나도 고통, 혼자 있어도 고통. 와, 아니야, 절대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뭐, 야, 나 혼자 있어도 하나님의 내 주권 가운데 있고, 같이 만나도 주권 가운데 있고, 이 고아 교회 가운데 있어도 주권 가운데 있고, 내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고 내가 통치함 밑에 있구나라는 것을 하나님 깨닫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통을, 서퍼링을 먼저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서버빌리티예요. 발음 만지고요. 막히는 거예요. 서퍼링. 아메리카. 네. 여러분 결혼을 한다고 할 때 결혼도 보통 그게 세 가지 링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 완성되자고 하잖아요. 첫 번째 링이 뭐예요? 인게이지 링. 네, 약혼 만지를 받습니다. 두 번째 링은? 네, 웨딩 링을 받아요. 세 번째 링은? 네, 서프링이에요. 웰컴. 아,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 다 아시는군요. 네. 네, 공감을 우리 젊은 친구들 네, 조금 있으면 할 겁니다. 네, 웨딩 링까지 되게 좋아요. 네, 서프링은 좀 괴로워. 근데 하나님께서 서퍼링까지 받게 하셔서 우리의 삶을 완성시켜 가시는 걸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서퍼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정숙해지는 것, 이것이 고난이 주는 첫 번째 유익이고요. 두 번째 유익은 이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자라는 것, 성숙과 완전함을 이뤄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에 있는 것을 예, 탤런트들을 계속 개발시키시는 거예요. 탤런트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에 보면 야고보가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네, 할렐루야. 네,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실험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니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시험을 주셔서, 우리에게 시련의 인내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가면요. 인내를 통하여서 그 다음에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게 하고 그 다음에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숙을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가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다다음 주 되면은 핸들의 메시아 한국 하나요? 안 합니까? 아 네. 핸들의 메시아를 2주 후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부활주일 되면 핸델의 메시아를 한번 듣잖아요. 그렇죠? 네. 핸델의 메시아를 언제 썼냐? 그가 언제 쓴 것 같습니까? 그가 인생의 좀 기쁠 때 썼을 거야? 아니면 인생의 축복했을 때 썼을까요? 노시현 선생님 저보다 더 잘하실 테니까 네. 뭐 제가 틀림없이 얘기해 주세요. 제가 하도 많이 틀려가지고 요새 네. 음악만 나오면 이게 이제 위축되는지 요즘 네. 핸델의 메시아가 그 핸델이 자기 영국에 갔을 때 그 당시 오페라가 다 시들시들 하고 이제 더 이상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돈에 쪼들리고 너무너무 힘들 때, 그리고 막 빚이 너무너무 많고, 그리고 자기 몸은 아파서 그 다음에 뇌 수막염이 이제 뭔가 이게 뇌에 문제가 생겨서 반쪽이 부신이 되고 막 안 움직이고, 그리고 돈이 없으니까 빚지다가 그 다음에 쫓겨나가지고 그냥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고통 가운데에 어떤 찰스 제네스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어떤 악보를 준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환사에 대한 글. 그 글을 받아보고 자기가 자기 삶을 돌아보고 그리스도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그 아픔을 그 글들을 다시 읽으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을 그때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쓴 것이 핸델의 메시아 오라토리오 그거. 두 시간째. 하나님이 그냥 그 대작을 완성시키지 않고 아픔과 기쁨 가운데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그 고난 가운데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오셨는가 그걸 깨닫게 한 거예요. 핸델이 메시아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아마 거기 없었으면 핸델의 메시아가 완성이 안 됐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핸델의 악보 가운데 그는 멸시를 당하셨다. He was despised 라는 그 부분에 보면 핸델이 그 글을 쓸 때에 He was despised. 그는 멸시를 해요. 눈물 자국이 흘려있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메시아고의 화상 마지막에 핸델은 자기 자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Soli Deo Gloria. 하나님께만 영광. 핸델이 인생에 그 고난을 당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순환에 대한 그 감정을 음악적으로 아마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에 하나님 스피리추얼 진에 여러분을 들여보내실 때 여러분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안에서 개발되는 것이 무엇인가 갖고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기대하세요. 세 번째 고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네, 공동체를 위한 것이라는 것. 공동체, 공동체. 그러니까 고난이 나 혼자 신앙적으로 이렇게 완성되고 내 성품이 개발되고 해서 멈추는 게 아니라 이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7절의 말씀을 보면 이게 너무 아름다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된 것 같이 우리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압니다. 네, 정말 위대한 고난과 위로에 대한 신앙의 고백입니다. 은혜와 위로의 아버지로서 그 고백에서 시작해서 은혜와 위로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위로의 아버지로 시작을 해서 그 위로의 아버지가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케 하시고 또 아버지의 그 위로가 우리 안에서 전이 되어서 더 나아가 다른 우리 공동체, 당신들에게 위로가 뻗어나가게 하신다고 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도 그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 안에서 너희에게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그것을 통하여 얼마나 아름다운 위로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지 그리스도의 영광이 원래 하나님과 자신에게만 있다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이 그리스도에게로 넘어왔다가 그리스도의 영광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찬가지로 그 위로와 고난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먼저 믿은 사람들에게 당하게 하고 그리고 그 고난을 그 다른 사람들에게 알게 하셔서 하나님의 위로가 당신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지게 하셨다. 하나님 단지 위로와 고난만 하신 게 아니라 영광까지도 사실 그렇게 주셨어요. 당신만 갖고 있던 영광을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심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가운데 위로할 수 있는 자리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절에 기록한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이, 이 말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미 그리스도가 먼저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당하신 고난이 있음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7절과 9절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손을 올렸고, 예수님 정말 힘들게 사셨어요. 예수님 육체에 계실 때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어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지만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배워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디서플린이 필요한 겁니다. 디서플린은 뭐가 디서플린이죠? 내가 목표를 위해서 내가 하기를 원치 않는 것, 해야만 하는 것을 하는 게 디서플린이잖아요.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온전하게 되셨은지 자기의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주가 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이루어가신 겁니다.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고 우리에게 모범이 되신 겁니다. 이게 개인의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너무 감사한 것은 그 개인의 고난이 공동체를 위해서 확장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과 위로가 되고 고난이 위로에서 영광으로 바뀌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이에요. 고난에서 위로로, 위로에서 영광. 아, 너무 좋은 일이죠. 제가 달라스 신학교 다닐 때, 달라스 디아라스가 신학교에 다닐 때 제가 많은 은혜를 또 입었던 분이 있는데, 도널드 알렌이라는 교수님입니다. 네, 도널드 알렌이라는 교수님인데, 네, 이분 아버지가, 뭐 저는 그때 처음 들어봤는데 쿰바야라는 노래를 피아노로 곡을 쓰신 분이 아버지님이시더라고요. 쿰바야? 뭐 이런 게 있대요. 아, 쿰바야 그런 거예요? 오, 그거 쓰신 분이에요. 네, 아버지가. 네, 당대의 프랭크 시나트레나 뭐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그 에비스 프레스리 같은 사람들과 친구하고 교류를 했던 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시가, 네, 이게 젊은 나이, 뭐 30대 초반 됐을 때 몸이, 예, 마비가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렌 교수님 아버님이 그러니까 갑자기 집안이 힘들어진 거죠. 근데 알렌 교수님 굉장히 힘들어졌다고 합니다. 삶이 힘들어. 근데 그리고 알렌 교수님 이제 커가지고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첫째 딸이, 예, 지체 발달 장애인 거예요. 잘 못 움직이고 말도 잘 못 하고, 예, 그리고 굉장히 어려운 40년을 사랑으로 키우셨어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이분은 제가 만났을 때 15년 동안 두통을, 이유를 못 찾았어요. 병원 갔는데 두통을 매일 24시간 두통을 달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아프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두통을 없어지는 걸 어떻게 말했냐면, 다른 사람을 마사지 해주다가 알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은 이제 박사, 이제 신학 박사신데 자기가 어버케이션을 갖고 계신 게 뭐냐면 마사지 자격증이 있어요. 마사지를 해주십니다. 근데 그 마사지를 할 때 되면 자기 아픔이 없어지는 걸 알게 됐다. 근데 참 놀라운 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자기가 내 아픔을 알고 그걸 극복하면서 다른 사람을 치유한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이고 기쁜 일인지 알게 되었다. 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저희가 이제 제가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어떻게 그 아픔을 견디셨습니까? 자녀가 그렇고 자기 몸이 그렇고 아버지가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운 게 너무너무 많이 처했을 텐데 어떻게 그걸 다 견뎠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 원망스럽지 않습니까? 네, 교수님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저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왜? 라고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질문하지 않고 하나님께 그 순간에 단지 어떻게 이 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비할 것인지만 물었습니다. 하나님께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고 묻지 않고 그분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순간에 내가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예비할 수 있습니까? 네, 그걸 물으셨어요. 왜가 아니라 how? why가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이 질문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하나님 어떻게 내가 이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정말 크리스천의 삶의 역설이 정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역설은 이거예요. 들어가는 길만 있지 나오는 길은 없다는 것이고, 고난의 안을 들어가는 길만 있지 the way in만 있지 the way out이 없어. 우리가 사람의 고통에 동참할 때에만 그 고통으로부터 그 고통으로부터 구원받게 하셨지 way in만 있지 way out이 없어. 그 고통에 동참할 때만 그 고통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시게 하셨던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웃과 함께 그래서 그들의 고통 속으로 두려움 속으로 들어가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웃의 고통에 동참하며 또 교제함으로써 그 자유의 길로 함께 빠져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고통 유일한 삶의 탈출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면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리로 우리의 죄를 씻기고 싸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리고 곤란과 환난 가운데 연단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며 또 만들어진 그 새로운 성품으로 하나하나 변화되어 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그리고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 되어서 그 아픔을 서로 싸매며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고 그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더 굳건하게 만들어가 고난이 우리의 신앙을 굳건하게 만들어가고 고난이 우리를 더욱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자라게 하고 고난이 우리 혼자만 아니라 공동체를 더욱더 굳건하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welcome to spirituality. Suffering is your gift.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능력